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10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다 오늘 귀국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과 관련해 미국 인사들도 한국 상황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우리는 빠르게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어제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은 어제 새벽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 즉 위성 보호 덮개가 분리됐습니다. 발사 약 50분 만에 펠컨 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정찰위성 3호기는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3호기는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2일 발사됐고 2호기는 올해 4월 8일 발사됐습니다. 한국이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정찰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향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좀 더 면밀하게 식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일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친 사건에 대해 비열하고 참혹한 사건이라면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이 끔찍한 공격으로 슬픔에 잠긴 독일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공동체나 가족도 이런 끔찍하고 참혹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기쁨과 평화의 휴일을 며칠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폭력적인 테러에 맞서 동맹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용의자 탈렙 A가 BMW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돌진해 5명이 숨졌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의 잔당인 ISIS 지도자를 표적 공습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 지역에서 ISIS 지도자 아부 유시프, 일명 마무드를 표적으로 정밀 공습을 실시해 아부 유시프를 포함한 ISIS 대원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에릭 코릴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ISIS가 시리아의 현재 상황을 틈타 재건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SIS는 현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 8천여 명의 ISIS 대원들을 빼내려 한다면서 우리는 시리아 외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는 이들을 포함해 이런 지도자들과 대원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을 가동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인 EDF는 어제 프랑스 북부에 건설한 원전 플라망빌 3호기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신규 원전을 가동한 것은 지난 1999년 15 2호기에 이어 25년 만입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12월에 착공, 당초 201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되고 부품 용접 결합 등의 문제로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건설 비용은 약 130억 유로로 불어났으며 이는 당초 예산의 4배에 달합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유럽형 3세대 가압 경수로 원전으로 설비 용량이 1.6 기가와트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탄핵 사태로 인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협상에 대비한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 병사들의 전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이 한국과 협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Obviously, we continue to watch events in South Korea very, very closely. Significant ally remains a significant ally.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매우 면밀히 지켜봤다며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모두 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첫 번째로는 법률 절차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노력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은 이 계엄 사태로 초래된 혼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판단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19일 발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캠벨 부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국 혼란이 수습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이 계엄 사태 직후에 미국이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취소했었고요. 또 한국과의 핵협의 그룹 회의도 연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미 외교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현 시점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걷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든 행정부는 한 달 뒤면 물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정부 출범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이 대행 체제로 돼 있고 이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분명치 않은 이런 상황들은 한국의 외교에도 굉장히 말하자면 그 불안정 요소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미국은 국무부 2인자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하는 등 계엄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최 기자,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인가요?
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그 발언은 지난 4일 그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도중에서 이제 캠벨 부장관이 한 것인데요. 실망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무부의 그 공식적인 반응과는 달리 상당히 그 국무부 관리에 고위급 국무부 관리의 그 속내를 좀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의 그 비상계엄 사태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이제 두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그 외교안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각국은 민주주의 그 체제를 만들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인데요. 비상계엄령은 거기에 정반대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계엄군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난다. 이래서 이제 그 실망한 게 하나 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전 통보 문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맹국 우방국 사이에서는 외교는 물론이고 국내 정치에서도 어떤 큰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우방국에다 사전 통보를 하죠. 미리 귀뜸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니까 놀라지 말고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요. 이번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혀 그 한국 그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이것을 사전 통보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예로 제가 한국 언론에서 본 건데요. 한국에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의 조태열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조태열 외무장관이 그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사전 통보도 없고 또 비상계엄이 그 내려졌다고 해서 외무장관한테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아마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좀 그 화가 났거나 실망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 캠벨 부장관의 그 차지하고 있는 미국 외교에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 위치 같은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아시아통 아시아 전문 외교관이죠. 그래서 별명이 그 아시아 짜르다 이런 별명도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쭉 추진해온 아시아 회기 정책 피보토 아시아 이런 정책을 사실상 그 관장해온 그 아시아 통 그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그 캠벨 부장관의 주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그 한미일 협력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사이가 나쁜 한국 일본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캠벨 부장관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 총리가 그 캠프 데이비드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그 3자 합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캠벨 부장관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계엄령 상태로 굉장히 흐트러지게 된 틀이 흔들리게 된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과거 그 캠벨 부장관을 보면은 캠벨 부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나빴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 일본 총리가 서로 합심을 해서 관계를 개선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도 그 토론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또 합당한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이런 그 본인이 추구해온 아시아 회기 정책, 한미일 그 안보 협력 이런 것을 굉장히 흔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캠벨 부장관이 여기서 공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지만 외교 안보 정책은 상당 기간 공백기를 겪지 않을까요?
예,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한국 내부 사정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 체제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한 해가 다 가야나 정상화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심리를 통해서 이제 인용할 경우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구성되려면 이 기간까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는 돼야 이것이 이제 진용이 갖춰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것도 또한 굉장한 불안정 요소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말하자면 지지가 굉장히 취약한 정부와의 그 적극적인 대화 협상에는 좀 소극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내년 한 해 동안 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이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행정부 각급 차원에서의 순조로운 대화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이 외교안보 정책의 공백기를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데 우선적인 관심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취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하자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영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대체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말하자면 외교 안보 진영이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한국이 이 미북 대화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한미일 결속을 강화했는데 삼국 간의 결속이 약화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일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뭐 그것도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한국 정부는 가치 외교다 이래서 한국과 가치 그러니까 자유나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같이 하는 그 정부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3자 그 동맹 관계를 상당히 그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결치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 총리가 만나서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미 동맹 또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자 이런 것은 상당히 그 합의가 잘 됐고 미국 조회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로 해서 그 근간이 상당히 흔들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에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 정책 핵우산을 굉장히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좀 단단히 대비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회의도 이제 무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무튼 뭐 한두 달이라도 바이든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한미일 그 3자 협력을 계속 강화를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서 좀 굳혀놓은 상태로 2기 트럼프 행정을 맞자 아마 이런 구상을 가졌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으로 정권이 그야말로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에요. 이 같은 한미일 협력이 근본부터 좀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반발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사실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아마도 이 반중 말하자면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말하자면 여론을 좀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담화에서 밝힌 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거대 야당이 간첩죄 개정에 대한 그 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인 관련 사건의 두 건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겁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서 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인 한 명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간첩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비상계엄 사태의 한 가지 원인으로서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쪽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이렇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을 했고요. 이 한국 쪽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서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좀 불안정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번 사태로 이 같은 발언으로 이런 상태가 더더욱 조금 더 불안정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태열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트럼프 당선이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생각을 우선순위 맞아서 깨놓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북한 문제를 시리얼하게 다루겠다는 것을 인디케이트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북핵 협상 로드맵을 만든다는 건데 윤 기자, 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예,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조태열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서 미국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 후에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태열 장관이 얘기하는 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의 그 대북 지렛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남북 간의 이런 말하자면 대화뿐만 아니라 아무런 그 접촉 채널도 없는 그런 상태고요. 오히려 대립과 긴장만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과도 정부가 설령 이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대화에 대응해서 나름의 로드맵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 자신이 이미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을 누구보다 그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은 이 집권 1기 때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국 정부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이 모든 대화 채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북한 자체가 설령 미국이 한국을 통하려고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최 기자, 그레넬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레넬 그 전 독일 대사는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의 그 일종의 그 외교 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레넬 그 전 대사는 원래 그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과거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그러니까 2001년에서 2008년 기간 중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그 공공 외교를 맡았고요. 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세르비아 코소보 평화 협상 대통령 특사 그리고 이어서 독일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국가정보국장 DNI 대행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최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그 특수임무 담당 그 특사 여기에 임명되기 전에 하마평은 국무장관을 맡을 수도 있다. 또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하마평이 나돌았는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인이 특수임무 담당 특사의 그 그레넬 대사를 그 임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레넬 그 특사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가지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적대적인 인사와의 외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외교의 전통에서는 약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니 과거 미국의 대통령은 그 독재자 또 무슨 폭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외교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잘 그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일종의 그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그레넬 그 특사도 특사 지명자도 적대적인 그 국가의 그 대통령 지도자 이런 사람들과의 그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그레넬 그 대사의 그 발언을 보면 트럼프가 그 김정은 위원장을과 관여했다는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트럼프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넬 대사를 통해서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과거에 만나봤는데 그 미국의 적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 개발 고도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김 위원장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렇다 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사실 굉장히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북한군 병사를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안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민다면 이 조건에 따라서는 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한반도 그리고 국제정세는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우군을 러시아는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확고하게 내 편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사실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에게는 강한 후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미국으로부터의 그 말하자면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제의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기 위한 대가로서는 더 많은 것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회담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윤 기자가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뭐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 대화에 임할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다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졌지만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올 트럼프 정권이 핵실험 동결, 뭐 ICBM 단계적 폐기 이 정도면 북한도 수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19년 그 2차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은 당시 이제 회담이 그 결렬된 것은 미국이 빅딜 그러니까 전면적인 핵폐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냥 영변 핵시설 이거 하나만 없애자 이런 것이 아니고 미국이 당시 요구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 비밀 핵시설 그리고 미국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핵탄두 그리고 이를 발사하는 투발수단 ICBM 그리고 생화학무기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다 폐기해라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깨진 건데요. 상황이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이미 그야말로 수십 개의 그 핵탄두를 갖고 있고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도 이미 그 여러 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면 핵폐기 이것은 이미 사실상 힘들어졌고 그 대신 빅딜 대신 스몰딜 작은 거래 이거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핵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은 일단 하지 마라. 그리고 핵시설을 가동하지 마라. 이런 이제 동결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뭐 매년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없애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자신들의 안보가 좀 그 안전이 좀 확보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북한으로서도 그 정도는 그 사실상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스몰딜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오랜 입장이 CBID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적 비핵화 물론 한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현실적인 방도를 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하자면 북한의 핵 동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 제기하고 또 여기에 이제 ICBM 시험 발사 중단도 포함되겠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제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걸고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일기 때 그런 협상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는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절대로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기 때문에 부분 비핵화로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인 과제로 이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내에서의 핵무장, 자체 핵무장 목소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을 했는데 주한 미국 대사는 지명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어떤 기준을 그 확보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직 못 찾지 않았나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그 미국의 그 대사직 임명 이런 것을 보면은 먼저 이제 중국 대사, 일본 대사, 주재 대사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한 대사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중국, 일본 대사 다음에 주한 대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그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무직 대사,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정책하는 인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경력 대사, 정통 외교관 출신이 주로 맞는 이런 그 대사가 임명되어 왔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 정무직 대사를 맡았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거사를 보면은 주로 그 경력 대사, 그러니까 정통 외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지금 그 진영에서 아마 주한미국 대사를 지명할 그런 인물을 아마 정통 외교관 중에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서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크루스크에 배치된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자주 전투에 투입된 건도 아닌데 윤 기자 왜 이렇게 사망자가 100명이나 발생한 걸까요?
예, 북한 러시아에 파병된 이 북한군이 전사한 것이 이제 공식 확인된 것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그 생각되는데요. 한국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 교전 횟수로 보면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네. 그런데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 환경이 상당히 낯설다는 거죠. 북한군에게는 이 개활지에서 말하자면 이 산악지의 지대가 아니라 한반도는 산악지대인데요, 주로.
네.
개활지에서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된 상황에서 이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소모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우크라이나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드론 공격에 대한 이 북한군의 대응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군 병사가 이제 드론 공격 앞에서 상당히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 국정원의 이 국회 보고에 보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군이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굉장히 그 낯설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사망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정보 당국이 이제 최근에 그 공개를 했는데요. 몇 가지 그 동영상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허벌판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그 아시아계 병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 드론이 갖고 있는 그 카메라에 전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요. 저렇게 숨어 있으면은 상당히 그 공격을 당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은 그 눈이 덮인 개활지를 북한 군인들이 이제 가다가 드론 무인기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뛰다가 드론이 그 폭탄 공격을 당해서 죽거나 사망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고요.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은 역시 그 앞서 얘기한 그 전투 중에 사망한 그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민간 그 사복으로 갈아입은 아시아계 군인들이 손이나 발 이런 데다가 붕대를 감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 북한군이 그 전투에 투입이 됐고 또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병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파병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한국 국정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를 국회에 전한 것인데요.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정예 병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정원에 파악한 바로는 이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훈련 참관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당국은 러시아의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반대극부를 상당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현장 그 전황에 따라서는 추가 병력 파견도 그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외교부가 미북 협상에 대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한국 서울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느끼고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나를 찾아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주어진 글감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 글들을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한국 서울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경계를 넘어 마음의 연결 저자와의 만남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참여자가 탈북민인 저만이 아니라 또 남한 순신들도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것 같으면서 또 비슷한 그리고 같은 우리가 서로 같이 만나서
경계를 넘어 마음의 연결 저자 가운데 이 탈북민 김요한나 작가가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된 취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심리 코칭 프로그램으로 최근 그 결과물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소개 남북통화문화센터 상담센터 마음숲에 이가현 상담사에게 들어봅니다.
상담센터 마음숲에서 심리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7회 심리코칭으로 내 안의 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같이 만나서 같은 주제의 글감을 제시하고 그 글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풀어쓴 이야기들을 한 책으로 모았는데요. 총 9가지의 글감을 제시해서 그중에는 계절이나 나의 고백 또는 자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고 본인들의 생각과 경험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탈주민분들 4분, 그 다음에 남한주민 3분으로 구성돼서 총 7분이 이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특히 우리 안에서 나를 찾는 갈등과 또 내면의 자유에 관한 고민이 이 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전했고요. 그렇기에 이가현 상담사는 여러 글감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유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는 탈북을 통해서 나에게 이동의 자유를 얻었으나 실질적으로 내 안의 자유를 얻었는가에 대한 그 고민에서 비롯됐고 그것들을 좀 더 꺼내어놓고 얘기하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남한 주민분들 중에서도 자유에 대한 것들이 북한 이탈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하셨고 우리 이탈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동의 자유를 얻었고 이곳에 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자유에 따른 선택도 그에 따른 책임,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고 그 과정이 계속 정착하고 적응하는 부분에서 챌린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은 탈북 후에도 내면의 자유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다름 속에서도 공통된 감정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담았는데요. 먼저 소우주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글을 처음 세상에 내보인 한 탈북민은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직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저는 그래서 그냥 처녀자. 그래서 내가 한번 글을 썼다라는 데 중점을 뒀고 일단 글 쓰는 것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짬짬이 감정이나 뭔가 떠오르거나 그러니까 글쓰기 시간을 따로 정한다기보다 순간순간 뭔가 주제 같은 게 떠오를 때 잠깐잠깐 메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작은 책이라도 책이 나왔다는 그 과정 자체가 뿌듯하고 좋았어요.
또한 여러 글감 가운데서도 자연물이라는 주제에 관해 썼던 글이 가장 애착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제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들을 출산하는 그날 하루의 일을 썼어요. 그 주제가 제일 나중에도 보면 뭐 이렇게 애틋한 마음 그런 것도 있고 엄마가 되는 순간에 그 기쁨과 슬픔과 그 혼탁된 감정이 실려 있고 이제는 한 여성이 아니고 나 정말 엄마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제일 제가 좀 예, 그래요.
더불어 글쓰기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좀 글쓰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글 쓸 여유가 없었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한국 와서 오히려 저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저를 알아가게 되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글쓰기는 저의 상처, 마음의 상처 치유에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 글을 쓰면서 눈물 줄줄줄줄 흐르며 쓰기도 하고 눈물 나면 나는 대로 웃음이 나면 웃음 나는 대로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되고 나한테 이만큼 응어리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소우주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남과 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는 탈북민이지만 남한에 정착한 신 남한 사회의 한 일원이고 한 성원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우리 그 정체성, 개체성에는 고향이 북한이라는 그 색깔이 완전히 이렇게 동화되진 않아 있어요. 내 색깔은 아직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굳이 없애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사는데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들의 우리 북한 사람들이 시선으로 우리들의 시선으로 우리들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좋아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돼서 우리 시선으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탈북민 작가 김요한나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다양한 생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다양한 글 제목에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는 제가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타고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좀 글짓기 하는데 좀 남다른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글 중 인생의 계절이라는 한 시를 소개하며 직접 읊었습니다.
제가 계절, 이 광범위한 제목 앞에 내가 어떤 거를 쓸까를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자연의 계절이지만 우리 인생의 계절을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내 인생을 계절에 비유해서 써봤습니다. 인생의 계절,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봄이 찾아와 살랑살랑 설레게 하더니 삶은 나를 뜨겁게 뛰라 하네. 그러다 누런 잎새가 되어 한 줌 고름되어 돌아가리니 오 인생의 계절이여 아름다웠다 나 말할 수 있기를.
또한 이번 계기로 글쓰기를 시작한 만큼 김 작가는 또 하나의 꿈이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삶에 쫓겨서 글을 못 쓰고 있다가 책이 나오고 하면서 제가 드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창작의 기쁨이 탄생의 기쁨이구나. 탄생이라는 거는 제가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나의 어떤 이런 창작물도 그 기쁨이 멋지 않은 기쁨이구나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시들이 지나왔던 그 시간들, 북쪽에서 살았던 저희 그 삶들을 치러 쓰면서 정화를 시키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담에 관련해서 또 제 심리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시 이런 것들도 이제 간혹 가다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큰 그림은 이런 시간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 자서전을 쓰고 싶은 것이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멀지 않은 날이 되지 않을까.
끝으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의 이야기를 들은 관객들 또한 책 출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했습니다.
글쓰기라는 것이 우리 남북한 작가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통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서로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도 하고 그리고 글쓰기를 나도 해보고 싶다. 아,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상처, 나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뭐 자유라는 내용이랑 나를 사랑하게 되는 부분을 많이 배웠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 자신 스스로도 좀 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뭔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나를 좀 바꿔가고 혁신적으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말들이 좀 저한테는 많이 인상 깊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꾸준히 뭔가 계속 활동해 주시고 쉬지 않고 달려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삶이 소설 뭐 한 권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을 글로 적어낸다는 게 좀 힘들잖아. 근데 저렇게 써낸다는 것들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공감하고 너무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승승장구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이 후회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 I wish I had 구문을 이용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erb wish has a few uses in English. One is to talk about regrets.
동사 wish는 영어에서 몇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후회를 말할 때입니다.
For example, I wish I had spent less time on social media last night.
예를 들어 나는 어젯밤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When we use the phrase I wish I had to express regret, we are saying we feel sorry that something was not different in the past.
우리가 I wish I had 구절을 써서 후회를 나타낼 때는 전에 뭔가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유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 구조는 I wish I had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즉, I wish I had spent less time on social media last night. 여기서 I wish I had 뒤에 온 spent는 동사 spend의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품사로 과거 시제를 말하는 동사의 과거형과는 달리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거나 주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화자가 사용한 구조를 듣고 그 뒤에 어떤 과거 분사가 따르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제가 입학 시험을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Did you catch the past participle? It was studied from the verb study.
여기서 과거 분사를 알아채셨습니까? 동사 study에서 파생된 STUDIED, studied였습니다.
Here's something worth mentioning about the phrase I wish I had.
I wish I had 구문에 대해 언급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Americans sometimes use less formal versions of it, such as the simple past tense, like this.
미국인들은 종종 그냥 단순 과거형처럼 격식을 덜 차린 형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I wish I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입학 시험을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또 어떤 미국인들은 조동사 would를 보태기도 합니다.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entrance exam.
Technically, neither of these is grammatically correct, but they are often considered acceptable in spoken English, and usually the meaning is clear.
엄밀히 말해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화체 영어에서는 보통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I wish I had 플러스 과거분사를 사용해 후회를 나타내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had heard the news earlier.
그 소식을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bought the house.
그 집을 샀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worked harder when I was young.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I wish I had known Charlie was coming. I would have invited Jane.
찰리가 오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는 제인을 초대했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후회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관용구 I wish I had 구문을 이용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